갈라디아서 31번 메시지. 예수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은혜. 앞의 메시지에서는 6장 15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 창조뿐이니라. 새 창조는 어떤 종류의 종교와도 전적으로 다릅니다. 종교는 옛 창조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종교의 모든 실행은 옛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그 영을 조차하는 생활과 행함만이 새 창조의 부분입니다. 새 창조가 되려면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합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종교적이건 비종교적이건 옛 창조의 부분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예수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서신의 마지막에서 바울이 평강과 은혜 사이에 예수의 흔적에 관한 말씀을 삽입한 것은 다소 생소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구절에 곧이어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고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님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평강과 은혜 사이에 예수의 흔적에 관한 말씀을 삽입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느낌이나 의견을 표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의 속에 있던 관념과 느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평강과 은혜에 관한 글을 쓸 때 그는 그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림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그로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평강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님으로 인해 그는 이런 평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끝맺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평강과 은혜로 그의 수신인들에게 문안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인사를 할 때 그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자연히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평안하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강을 유지한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어떤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은 그를 어지럽게 하지 않거나 평강을 빼앗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 있는 괴롭힌다는 단어는 16절에 있는 평강과 대조됩니다.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한 후 바울은 그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평강이 그의 몸에 있던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 유지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박해자들이 그의 평강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조직으로도 그를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흔적을 떨쳐버리고 더 이상 몸에 지니기를 거절했다면 즉시 평강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어떤 일이나 사람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흔적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괴롭게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상황은 바울과 같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감당한다면 우리도 또한 평강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흔적을 지니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평강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강을 잃었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누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17절에 있는 흔적이라는 단어는 주인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에게 새겨진 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흔적은 그의 주인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얻은 그의 상흔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 흔적들은 바울이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 산 생활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활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기의 영광을 굳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생활의 특징인 흔적을 지니고 주 예수의 본을 따랐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유대인들과 절대적으로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여겼습니다. 노예가 어떤 주인에게 속했는가를 나타내는 표식을 지녔던 것과 같이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녔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께 속했다는 간증과 선포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계속 새겨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다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에는 그가 그리스도를 섬겨온 여러 해를 말해주는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처 또한 예수의 흔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의 영적 의미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솔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계속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러한 흔적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따라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고난의 참여함을 언급합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한 표시로 예수의 흔적을 지녔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평강이라는 말로 문안할 때 그로하여금 그러한 평강을 유지하게 한 것은 예수의 흔적이었음을 상기했습니다. 그는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소당하고 거절당했고 정죄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울과 같은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조소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비판받고 정죄받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관한 많은 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한 이러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자 한다면 계속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분명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러한 생활을 할 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정죄받고 조소당하고 조롱당할 때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도 괴로움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평강에 대해 쓸 때 그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평강을 유지하고 있음을 속에서 깊이 인식했다고 믿습니다. 원칙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체험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비판하고 핍박하고 조소하는 사람들 속에 평강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반대와 조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에서 깊은 내적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간증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핍박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고 그 영을 따라 난 자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육체에 따른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 오는 핍박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삭을 조롱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조롱을 받은 이삭입니다.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는 비난과 이단을 전파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많은 거짓 고소가 문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평강 안에 있고 매일 밤잠을 잘 잔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님은 우리로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반대와 핍박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체험을 점검해 보면 당신은 주 예수를 따르면서 핍박을 더 받을수록 내적으로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따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핍박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말한 대로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규례를 따라 행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알게 됩니다. 이러한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핍박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지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해 왔습니다. 바울이 받은 핍박은 그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있고 핍박받은 자인 주 예수와 하나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의 흔적을 언급한 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실상 생명주는 영에 넘치는 공급과 만유를 포함한 누림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체험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영의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이 우리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으로 역사한 삼일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핍박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한 공격을 견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바울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이단, 즉 사이비 종교의 괴수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가 새 창조를 살고 그의 영 안에서 만일을 포함한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리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영 안에서 생명주는 영의 공급을 누릴 것입니다. 6장 18절에 있는 영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많이 강조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초점인 그 영이 내주하는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가 중심적인 축복인 그 영을 체험하고 누리는 곳은 바로 우리의 영 안입니다. 그러므로 만유를 포함한 영에 넘치는 공급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새 창조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경륜의 기본적인 사상으로서 이 서신에 계시된 네 가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통해 실제화될 때 우리는 새 창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새 창조의 생명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못 박힘의 체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면에서 이 서신은 그리스도와 그 영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약속의 유업과 믿음의 가정과 새 창조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본 바대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영에 대해 언급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육체와 나와 종교적인 세상과 노예와 저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소극적인 주요 항목은 율법과 육체와 종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존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육체와 종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종교는 가장 높은 종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히브리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까지도 율법과 육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과 육체와 종교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새 창조와 우리의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십자가로 인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과 육체와 종교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과 새 창조와 우리의 영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실현인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창조를 살 수 있습니다. 새 창조를 살 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립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18절의 끝부분에서 바울은 형제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꾸짖고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지만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의 이 친근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엄중하고 꾸짖고 경고하는 그러한 서신의 끝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들이 여전히 그의 형제임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특별히 문장의 끝부분에서 이런 사랑스러운 용어를 다시 사용한 것입니다.